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대면했습니다. 유엔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고위급 서명식 행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 외무상은 각국 대표 가운데 76번째로 파리 기후협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미국과의 안보와 번영을 유럽연합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언에 대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결정은 영국 국민들의 몫이지만 미국과의 각별한 관계와 친구 사이는 솔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이 22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고위급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재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결과 없는 소비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각국이 노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흥경제국이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도 대체 에너지 등 깨끗한 에너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마감 시한인 2020년 이전까지 합의 이행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장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21일 러시아가 물자와 인력을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또 러시아의 그 같은 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며 미국은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22일 제네바 회담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는 시리아 주요 반군 대표가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시리아 정부와 반군 양측은 최근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하루 4시간씩 전력 공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가뭄에 따라 수력 발전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일단 4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장관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에너지 상황이 악화돼 대형 상점들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맥주 생산업체인 폴라사는 자금난으로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맥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 측은 이로 인해 1만여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폴라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과 야합해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We've said we'd be open to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f they are serious about meeting their past commitments.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난 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21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와는 대화하면서 북한은 왜 제외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e've said we'd be open to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f they are serious about meeting their past commitments and
미국은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데 대해 진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frankly just has not indicated any degree of seriousness about denuclearization.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핵화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핵활동에 대해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다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21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 연설을 통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동원해 북한을 매도하며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현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양측이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 한국, 중국의 3자 협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전날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회동했고 이어 22일 오전 자신이 성김 대표와 만난 뒤 오후에 우 대표를 만났다며 미한중 3국 연쇄회의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미한중 3자 회담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개방적인 태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김 본부장과 우 대표의 회동에서는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시카는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모델로 삼은 아시아 26개 국가의 지역협력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대화를 통한 안보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제5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전체 26개국 외교장관 또는 강요급 인사들이 참석하며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윤 장관은 28일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이행,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시카 회원국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만큼 윤 장관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의 연계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별도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자회의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과 이행, 대북 압박 공조를 견인해 왔다면서 이번 시카 회의 참석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는 유럽 안보협력기구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협의체입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26개국이 정식 회원국이며 미국과 일본은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의 참석은 시카 가입 10년 만에 한국 외교장관으로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교차관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해왔으며 지난 2014년엔 이례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외교장관이 시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건 한반도 신뢰구축 협조 등을 위해 가입은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신 미국이 빠진 지역 협의체가 갖는 안보적 함의에 따르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상하이에서 열린 시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카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 것을 공식 제안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종의 중국발 아시아 협력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던졌는데 누가 참석하느냐가 좀 외교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외무장관을 보내면 중국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 교수는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장관이 시카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유화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가 2017년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는 21일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소위가 의결한 내용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해 대비태세를 평가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미 회계 감사원장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격을 격퇴해왔고 작전계획과 비상계획을 명문화하고 조율하고 실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은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한국을 방어하는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미군을 신속하게 증강하기 위해 미군 수송사령부가 미 본토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 회계 감사원장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전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미군 수송사령부의 계획과 지원 역량, 한반도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 공군의 대비태세를 평가하라고 법안은 요구했습니다. 또 회계 감사원장이 내년 2월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내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탈북자 역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붕괴 후 탈북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고 행사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잔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와 니시오카 스토무 북한 자유연합 일본 대표, 그리고 한국의 20여 개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이 참가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형적인 선전전으로 보고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22일 리충복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에게 집단 탈북한 여 종업원 가족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통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남북 간의 통지문은 직통 전화를 이용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주고받아왔지만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직통 전환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끊겼기 때문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 자체를 한국 측에 대한 통지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한국 정부가 여 종업원들을 유인 납치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들과의 직접 대면을 간절하게 요청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며 한국 측은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1일에도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직접 대면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종업원들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배인이 동료들을 속여 한국에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이처럼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형적인 선전전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계속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맞불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구 교수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나 경제적 형편 등 상류층에 속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준 충격이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체제 내부로 가지고 좀 단속하려고 하는 뭐 그런 효과 또 내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뭐 그런 용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지요.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더 어려워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추가 탈북을 막고 한국 정부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십자회가 이 사건의 전면에 나선 것은 여론전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적십자가 이제 나섰고요. 또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이 보기에도 뭐 그런 입장에서 아마 선택했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초 7차 당대회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 사항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1일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29개 나라가 영국 외교부가 올해 처음 선정한 인권 우선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례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던 영국 외교부는 올해 처음 인권 우선 대상국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과 인권 기록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국의 능력 등 세 가지를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상 국가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계속 거부했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목할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113개의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국제사회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인권 문제가 영국 외교부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들도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도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존재와 규모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1960년대 북한에 머물던 베네수엘라 시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실상을 언급해 7년간 강제 구금됐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이 최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되는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이 지난 11일 북한에 수감됐던 베네수엘라 유명 시인의 사연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열혈 공산주의자였던 알리 라메다 씨는 1965년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강연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기사가 딸린 차량까지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메다 씨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 북한이 자신이 생각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편지를 몰래 검열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북한 내무성의 좁은 방에 갇혀 1년 동안 길고도 혹독한 신문을 받은 라메다 씨는 2개월의 가택연금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그에게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비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74년 9월 석방될 때까지 7년간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중 하루 12시간씩 차량 부품 조립 작업에 투입됐고 국과 밥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책은 물론 연필과 종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시를 지어 암송했고 나중에 석방돼 베네수엘라로 돌아간 뒤 이때 지은 시 100편을 엮어 슬픔에 젖은 여행객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95년 1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은 라메다 씨가 숨졌지만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데 익숙하지만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평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며 라메다 씨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하다 처벌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1월과 3월 사이 누적 교역액도 증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3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중 간 교역액은 약 4억 7,300만 달러로 2015년 3월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2015년 3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달러였습니다. 항목별로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2억 3,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중 수입액도 약 2억 3,700만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누적액 기준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북중 전체 교역액은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증가했습니다. 또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1%와 4.2%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상무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은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 무역은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506만 톤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규모로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이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최근 VOA에 올해 초 3개월간 배급량은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Indeed, it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7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35.5%였지만 2014년에서 16년에는 41.6%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4 사업 중간 검토 보고서도 북한 주민의 81%가 여전히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의료시설 대부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식수와 위생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폐렴과 설사 등 질병에 매우 취약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유엔기구를 비롯해 총 10개 대북지원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영양,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억 2,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5,47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50만 명을 치료하고 임산부 50만 명과 수유모에 영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2,980만 달러가 보건사업에 필요하다며 북한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 의약품과 백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식량과 비료, 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식량안보 사업에 2,32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이후 은행 창구가 막혀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으며 지원 물자 구입도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기부자들의 지원도 많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2015년에는 4천만 달러로 87%가량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해야 한다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도 미국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잡지는 김 제1위원장을 두려움의 착취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21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명단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함께 지도자 부문 31명 가운데 1명으로 포함됐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임은 14호 관리소에서의 탈출 등 북한 관련 책을 쓴 블레인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의 소개로 김 제1위원장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든 전 기자는 김 제1위원장을 주민들의 두려움을 착취하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B-29 전폭기의 폭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주민들의 그 같은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든 전 기자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을 주적으로 삼아 핵무기와 미사일이 필요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박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전 기자는 또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이 만든 정치범 수용소가 아직도 존재하며 이곳에서 반세기 넘게 반인도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주요 인물과 개척자, 예술가, 지도자 등의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타임 100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단에서 미국 푸드트럭 업계 대부로 불리는 한국계 유리사 로이체 씨가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에 의사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된 의사들은 앙골라 병원에서 일하면서 현지 보건 인력을 훈련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과 앙골라 간 협력 사업의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북한 의사 약 30명을 앙골라에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쿠안도 쿠방구주의 수도인 메농그시를 방문한 김형일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는 18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북한 의사들이 현지에 새로 들어선 병원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현지 보건요원들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형일 대사는 북한이 메농그시에 세우고 있는 전쟁 박물관 건설 현장도 찾았습니다. 김 대사는 의료 분야 외에 에너지와 식수,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북한이 의료 분야에 경험이 많아 두 나라가 보건 분야 협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앙골라는 건국 초기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 앙골라의 독립을 처음 승인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고 두 나라는 1977년에 협정을 맺어 정치 외교 부분에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앙골라의 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펴낸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앙골라 현지 언론인 앙골라통신은 지난해 말 북한 의사 약 180명이 앙골라에서 활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평화기념비와 문화센터 건설 사업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있는 아고스티노 네토 대통령 동상 등 각종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앙골라에 군수물자와 군사훈련 교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컴퓨터 해킹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공격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중요 기반 시설 기술 연구소 ICIT가 최근 세계 각국의 해커 조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정찰총국사나 121국을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소개했습니다. 121국은 정찰총국의 6개국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 정보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1국이 1998년에 창설됐고 북한군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1,8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요원들은 김일 자동화대학에서 직접 선발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21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빈번히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121국의 해킹 공격으로 은행과 방송사와 관련 있는 3만 개 컴퓨터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커들은 자신들이 후이즈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해커들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약 100테라바이트의 자료를 훔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소니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후이즈 팀과 평화의 수호자의 공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공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앞서 알려지지 않았던 해커 단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두 공격 모두 온라인 신원 도용의 한 방법인 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한 후 이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료를 훔치고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인 백석의 시를 암송하는 경연을 펼쳤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원은 요래 같은 상을 하고 강공의 수염을 두리워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연장 시인 백석의 시를 암송하는 시낭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지난 3월 25일 예선을 거쳐 이번에 본선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사단법인 물망초의 권영훈 사무국장입니다.
가장 좋은 심적 치료 방법, 음악 치유와 시를 연습하면서 치유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30여 분들이 응시해가지고 우수자들 10분만 선정해서 이렇게 본선 경기를 했습니다. 고향이라든가 기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마음을 잘 읽은 시가 이제 백석 시인데 낭송 준비하시면서 또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 달래기 위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 시인은 주로 사투리를 즐겨 사용하면서 향토적인 서정을 감각 있게 표현한 작가로 유명한데요.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선 9명의 참가자들은 귀농, 고향 등 저마다 좋아하는 백석 시인의 시를 외워 읊었습니다.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 누워서
최종선 대상 심동월 두 분을 한 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홉 명의 참가자들의 경연이 끝나고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귀농을 읊은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안남도 북창에서 왔어요. 5년 전에 와가지고 사실 이거 시랑송대회 한다니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북한에서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누리던 거 지금 내가 북한에 있다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나만의 이천 세상에 오니까 70이 돼도 시를 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한 사회에서 정착 잘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 많은 이 남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앞으로 이제 남는 그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살겠어요. 백석 씨 귀농. 귀농 왜 귀농을 했나 하면요. 귀농은 이거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귀농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남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도시에서만 살궁리하지 말고 나가 농사도 좀 지면 어떻게나 해서 귀농을 택했어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도 가려졌는데요. 장려상을 수상한 장영진 씨는 장편 소설 붉은 넥타이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백석 시인에 대해서 몰랐고요. 여기 와서 이제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백석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난 너무 이제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인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백석 시인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낭독한 거예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라는 시. 그 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백석 시인이 북한에 가서 이제 발표한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선택한 거는 이제 여기 오신 이북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읽는 그 시를 들으면서 이제 고향에 대해서 추억도 하고 그리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시를 선택하고 읽었어요.
이번 신앙송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도 참가했다가 이번 대회에 다시 참가한 사람들도 있을 만큼 대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대회의 심사를 맡은 탈북 작가 도명학 시인 그리고 김이듬 시인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어 그런지 준비도 잘했고 분위기도 좋고 또 백석 시인 역시 또 이 남북에서 다 활동을 한 우리 나라가 이제 식민지 시절에 다 불우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자신들의 애국심과 뭐 그런 걸 고취한 그런 시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인들의 시를 읊으면서 이게 갈라진 조국에 대한 이 통일의 염원을 좀 더 굳건히 하는 감정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정된 태도로 낭송을 다들 잘했고 그리고 모든 작품을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낭독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 백석이와 함께 경험했던 어떤 고향에 대한 느낌 그리고 되살아나는 회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치유도 되었을 것이고 또 활력도 얻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도 제2회 물망초 신앙송대회 백석시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물망초 이사장 박서령 상장과 상금 30만 원입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물망초는 앞으로도 매년 신앙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권용훈 사무국장입니다.
또 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로 할 것 같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누냐 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 최저 7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8도, 강계 최저 4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8도, 최고 21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11도, 풍산 최저 1도, 최고 12도, 원산은 최저 1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 6도, 최고 11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대면했습니다. 유엔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고위급 서명식 행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 외무상은 각국 대표 가운데 76번째로 파리 기후협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이 유럽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미국과의 안보와 번영을 유럽연합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언에 대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결정은 영국 국민들의 몫이지만 미국과의 각별한 관계와 친구 사이는 솔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이 22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고위급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재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결과 없는 소비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각국이 노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흥경제국이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도 대체 에너지 등 깨끗한 에너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장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21일 러시아가 물자와 인력을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러시아의 그 같은 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며 미국은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하루 4시간씩 전력 공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가뭄에 따라 수력 발전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일단 4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장관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에너지 상황이 악화돼 대형 상점들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호세프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구축했으며 브라질 국민들은 자유를 원한다면서 브라질 국민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위기에 몰린 자신을 지지해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커피 전문 체인점 스타벅스가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의 새로운 커피 맛을 보려는 방문객들이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추가로 15개 지역에 추가 지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주에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지점을 내는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